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직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뜻을 알아가고 주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연합되어 성화되는 삶, 연합되어 성화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서기 62년경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에 관하여 쓴 옥중 서신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을 머리로 통일된 교회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영적, 물질적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예수님을 머리로 조화롭게 통일된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인치심을 말씀을 하셨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재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3장에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인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성화되어가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온 우주를 통일시킬 교회인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하여 4장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 1장, 2장, 3장에서 언급한 대로 너희가 온 세상을 다스릴 예수님의 몸된 위대한 교회로 재창조함을 받았으므로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어쩌면 기독교가 만들어낸 덕목입니다. 이전에는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원어는 노예 같은, 비천한, 굽실굽신하는 것 같은 형용사와 같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자기 인식에서 옵니다. 성도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부족한 자신을 보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또한 겸손은 빌립보서 2장 3절과 같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며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친절하고 너그럽고 온화하고 정중한 것입니다. 온유는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가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의 원어는 이 불굴의 정신을 말합니다. 이는 패배한 채로는 결코 강화를 맺지 않았던 이 로마인의 완강함을 표현하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복수할 수 있음에도 결코 복수하지 않는 정신을 말합니다. 더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계속해서 미루시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넷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는 원래 정복될 수 없는 자비심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이전에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었는데 이 성경에 아니, 세상에 없던 개념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가져다가 썼다고 합니다. 이는 미움이 없어져서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여받은 이러한 네 가지 덕목을 잘 활용하여 너무나 달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체들까지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이룩하는 줄인 사랑으로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십니다. 4절부터 또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4절에 몸이 하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의 일원인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고 같은 주로 모시기에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유대 성도와 헬라 성도 모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한 소망은 마지막 때에 각자의 구원의 완성과 동시에 온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함께 의미합니다. 5절에 주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하나의 믿음이며 세례는 예수님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세례입니다. 6절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만유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만유는 보통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교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교회 위에 계시고 교회를 통일하시고 교회 가운데 계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7절에 선물을 분량대로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기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지만 성령의 은사는 차별되게 달리 주시기 때문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은사는 타고난 재능과 달리 거듭날 때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집니다. 따라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에 맞게 이 뒤에 11절 이후에 나오는 각종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시편 68편 18절을 변형하여 인용함으로 7절을 좀 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게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이는 승전한 왕의 높은 성으로 올라가는 개선 행진과 이를 따라서 끌려가는 사로잡힌 포로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승전자인 왕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아가지만 신약의 승전자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바울은 약간 변형을 하여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에게 죄와 사망으로 사로잡혔던 이 성도들을 구원하여 다시 사로잡으시고 이 7절과 같이 성령의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성육신하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좀 더 일반적입니다. 10절에도 내리셨던 즉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위에 보좌에 오르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어 충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수십 명의 제자들과만 함께 있을 수 있는 제한이 있었으나 승천 후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 보좌에 위에서 통치하실 뿐 아니라 편재하심으로 영어로는 Omnipresence 하심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8절에서 이 사로잡혔던 자들은 사망에 사로잡혀서 죽은 성도의 영혼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땅 아래 수월에 있고 신약에서 죽은 성도의 영혼은 하늘 위에 낙원에 있는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땅 아래 수월에 있던 죽은 성도의 영혼들을 데리고 하늘 위에 낙원으로 오르셨다는 매우 흥미로운 견해가 있어서 이것을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이제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 족장시대의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계시되었고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왕국시대에 맞게 역대기는 포로기에 맞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서는 예수님 당시 시대에 맞게 계시가 되었고 서신서는 부활 이후에 이 초대교회 상황에 맞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이 같은 말씀이 다르게 주어가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가 쓰여진 왕국 시대만 해도 사람들은 사탄이라는 존재를 몰랐습니다. 천사면 그냥 천사지 뭐 좋은 천사, 나쁜 천사로 나뉜다거나 이 나쁜 천사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잘 모르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존재가 잘 알려진 이 포로기에 쓰여진 이 역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충동하였다고 기록됩니다. 물론 사탄도 어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아래서 했겠지만 그 주체를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라고 어떻게 보면 보다 정확하게 계시를 한 것입니다. 한편 죽은 성도의 영혼이 가는 곳을 구약에서는 수올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 아래 수올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물리적인 공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승이 아닌 저승인 셈입니다.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천사와 마귀가 나뉘기 전인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나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인이건 죄인이건 죽으면 모두 수올로 갑니다. 그러던 것이 이 복음서인 누가복음 16장 부자 나사로 이야기에서는 수올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장소는 수올에서 의인들이 가는 곳으로 표현되며 이 음부는 수올에서 죄인들이 가는 곳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 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이후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이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죽은 의인인 영혼이 영적인 장소인 낙원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점진적인 계시로 본다면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겠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말입니다. 낙원은 죽은 영혼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안식하는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의 천국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된 이 땅의 천국도 이 낙원과는 다르지만 또 넓은 의미에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자라가다가 이제 마지막 때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낙원에 있던 성도의 영혼은 육체로 부활하여 그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완성된 천국이 바로 좁은 의미에서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좁은 의미에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의인들은 낙원에서 평안하게 안식하며 최후의 심판과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스올은 땅 아래에 있다고 믿었고 구약에서 그 일부인 아브라함의 품도 땅 아래에 있다고 믿었는데 신약의 낙원은 하늘에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 있던 아브라함의 품, 즉 구약의 낙원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는 부활 승천하실 때를,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는 사망에 사로잡혀 스올에 있던 성도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늘의 낙원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8절은 땅 아래 스올에 있던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의 위치가 하늘로 옮겨진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을 굉장히 흥미로운데 또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 성경에서 이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장소고요. 저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르는 것은 영적인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땅 아래나 스올도 영적인 장소이지 물리적으로 뭐 지구 중심부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리적 장소와 영적 장소를 이 구약에서는 구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뭐 그땐 당연했겠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를 지나 지금 이 과학이 발달되고 천문학도 알게 되고 이런 현대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땅이라고 말하는 곳은 뭐 지표면, 뭐 지구뿐만이 아니라 뭐 화성, 태양, 뭐 안드로메다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우주 공간이 이 땅입니다. 성경에서 저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대기권, 성층권, 그 위에 우주 공간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다른 차원의 영적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으면 가는 낙원은 물질적인 땅 아래도 아니고 물질적인 하늘 위도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영혼이 머무는 낙원은 물리적인 위치로는 정의할 수 없는 예수님이 계신 영적인 장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더 나가면 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의미도 하나님이 계신 영적 공간에서 우리가 사는 물질적 공간으로 천국이 임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성경에서 이 땅이란 지표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사는 물질적인 온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성도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낙원과 같은 영적인 공간이 아닌 물질적인 공간이며 성경에서 이 땅이라고 불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적인 우주에 존재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또 11절 우리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조직과 행정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아포스톨로스를 번역한 말인데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후에는 배신한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열두 사도로 뽑았고 또 바울, 바나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등도 사도로 인정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부활의 증인이요 직접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초대교회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으로 그 직분은 오늘날 소멸되었죠. 또한 여기서 또 선지자라고 부르는 직분은 엘리야나 이사야 같이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나 백성들에게 나아가 대언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왕이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는 정반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영원히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제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제사장의 직분은 소멸되었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 또한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성령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언제든지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약의 선지자라는 직분은 성령이 충만하여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의 부흥 강사 같은 직분입니다. 앞니를 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앞장서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흘 이상 머물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경계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지자라는 직분이 설 곳이 없어졌고 이제 바울의 시대가 가고 나서는 이 직분은 초대교회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나오는데 즉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 선교사와 같은 분들을 말합니다. 권위 있는 사도는 아니지만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도 아니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초대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약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무명의 전도자들이지만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선교사로서 그 직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는 이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 플러스 교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경교사가 분리된 직분이지만 초대교회는 목사 플러스 교사라는 하나의 직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 플러스 교사는 한 지역교회에 영주하며 성도를 돌보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 신학자, 신학교 교수, 성경교사들로 그 직분이 분화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직분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 그 당시 초대교회를 이끄는 교역자들이었습니다. 무형적 교회, 우주적 교회 앞에서 언급했는 것처럼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보이는 교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이 땅에 보이는 교회를 이끄는 보이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전하게 라고 번역된 카탈티스모스는 완성하다, 준비하다 라는 어원을 가지고 외과의사들이 이제 어긋난 관절을 다시 맞추거나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도의 무언가 부족한 부분을 완전하게 하여 교인답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인다운 성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숙하도록 세워가게 됩니다. 봉사를 잘하는 교인이 많다는 것과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 그 교회 교역자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3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역자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목적은 교인들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아이와 같이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교회 내에서는 다르게 믿고 다르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을 해석함에 다양한 견해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일치된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통일되어야 비로소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분열된 교회는 아무리 커도 온전치 못하고 분열된 교회는 아무리 성숙해도 온전치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해지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고 칭의를 받음으로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해 가는데 이를 성화라고 하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그 성도들이 모여 이루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의 구원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즉 교회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성화되어 가면 성숙하게도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과 헛된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숙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면 이 세계관이 변하여 성경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살아온 세월이 지속되어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활발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성도요, 세인트라고 부르죠.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는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속적 세계관에서는 그 나라의 주인인 왕을 그 나라 백성들이 섬깁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그 나라의 주인인 왕이 그 나라 백성을 섬깁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을 본받고 그분을 목표로 자라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목자이며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목사도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할 양이며 목자이신 주님을 돕는 일꾼일 뿐입니다. 지상교회와 그 구성원의 목표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완성된 천국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들이 되기 위하여 지상에서는 이를 열심히 준비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의 성도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칭의라는 구원의 시작의 핵심이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성도의 연합은 성화라는 구원의 과정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칭의는 각자 받더라도 이 성화는 혼자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화의 핵심적인 이 인격적 성숙은 원래 인격적 관계에서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코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성화는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이 고난의 세월 가운데 나와는 다른 성격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를 반대하는 주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합함으로 그 몸이 자라고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인들이 때로는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화해하여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 연합되면 그 몸된 교회는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교회와 교인들을 연합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화를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합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시작인 칭의를 위해서는 조금도 노력할 수 없지만 구원의 과정인 성화를 위해서는 전 생애를 바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연합과 성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